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72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 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을 가집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중세 교회의 위대한 신학자들 중한 사람이었던 캔터베리 주교 안셀름은 프로스로 기온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을 이해하기에는 저는 너무나도 무지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의 마음으로 믿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그 진리를 이해하게 하옵소서. 당신을 믿기 위해 이해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해하기 위해 저는 믿습니다. 제가 믿기 전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안셀름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 이해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라고 합니다. 이는 라틴어로 credo ut intelligam인데 직역하면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셀름은 우리의 믿음이 다 이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끊임없이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서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말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만일 것입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의인 욥이 자신의 행위로 인함이 아닌 사탄의 요구에 의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무엇보다 공의의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머리와 마음이 답답해짐을 경험합니다. 동시에 여러 질문들도 생깁니다. 역시나 가장 큰 질문은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욥이 왜 고난당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알고 있지만 자신이 왜 고난당하는지 모르는 욥의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 욥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은 억울함입니다. 이 억울함은 인간을 힘들게 하는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억울함이 욥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욥의 억울함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새 친구들로 인해서 더 극에 달합니다. 욥은 고난이 임하기 전에 의인이라 칭송받았고 누구보다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욥에게 찾아온 새 친구는 처음에는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위로의 말이 아닌 지금 임한 고난이 너의 죄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거듭 말하며 욥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새 친구가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근거는 행위 화복의 신앙입니다. 행위 화복의 신앙은 행위를 통해 복이 임하고 또 행위를 통해 화가 임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욥의 새 친구는 이 확고한 행위 화복의 신앙의 소유자들입니다. 새 친구들이 잘 안다고 자부하는 하나님은 행위에 따라 복을 주시고 화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친구들의 견해에서 본다면 욥이 당하는 고난은 범죄함의 결과가 맞습니다. 이것은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갖는 태도와 닮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뭔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우리는 그럴 때 내가 잘못을 한 것은 없는가 돌아보지 않습니까? 일이 잘 되면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행위화복의 신앙은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지만 행위화복으로 하나님에 대해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화복이 언제나 맞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 속 욥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새 친구의 말을 들은 욥의 마음은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해야 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겠습니다. 먼저 욥은 새 친구가 자신에게 했던 말들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고 나서 새 친구들의 주장을 역으로 이용해 반박을 해 나갑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먼저 13절에서 욥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분에게 속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르시면 다시 세울 수 없고 가두시면 놓아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절대적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번복하고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것은 새 친구가 이미 이야기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물을 막으시면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시면 땅이 뒤집힌다라고 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거듭 강조합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며 그 주권으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욥은 16절에서 능력과 지혜를 가진 하나님께서 속은 자와 속이는 자 모두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며 전통적인 하나님 이해에서 벗어난 내용을 언급합니다. 속이는 자는 가해자입니다. 속은 자는 피해자입니다. 즉,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피해자가 하나님께 속해도 가해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욥은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하나님께 속한다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속이는 자를 심판하셔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심으로 속는 자가 생겨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행위화복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뿐 아니라 온전한 자, 즉 의인도 멸망시키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행위로 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친구들의 주장과 같이 세상을 행위화복의 원리를 통해서만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을 욥은 거듭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의인이 당하는 고난,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주장합니다. 계속해서 욥은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모사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지혜를 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사로잡혀 가게 하신다는 것은 전쟁을 패배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판장을 어리석게 하시는 것은 세상 가운데 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악이 자리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즉, 무질서와 혼돈이 가득 찬 세상이 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욥이 말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왕들이 맨 포로를 풀어주시고 오히려 왕을 포로가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제사장들도 벌거벗겨 포로가 되게 하신다고 하시고 권력 있는 자들을 넘어뜨리신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그보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힘으로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신다는 욥의 고발입니다. 욥의 고발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0절, 21절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들, 지혜로운 노인들을 설 자리를 없애시고 귀인들도 멸시받게 하신다고 합니다. 대신 그 자리에 불의한 자, 어리석은 자들을 통해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22절에서는 어둠 가운데 은밀한 것, 즉 비밀을 들춰내시고 폭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23절에서는 한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고, 또 24절, 25절에서는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셔서 그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방황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욥은 다양한 예를 들어가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욥의 새 친구들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며 질서를 세우시고 행위 화복에 따라 행동하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이 그렇게 간단히 정의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계시며 모든 주권을 소유하시지만 그분의 일하심은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단순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욱 단순하지 않습니다. 욥은 복잡한 현실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에 맞춰 행위 화복의 결과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뜻에 따라 세상을 다스리심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공식에 하나님을 대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의인들에게 고난도 주시고 죄도 물으십니다. 반면 악인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임한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말하는 새 친구들에게 고난이라 불행이 반드시 죄의 결과가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무죄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에 원인이 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난이 다 죄와 인과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더구나 고난당하는 사람이 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을 수 있음을 욥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친구라고 하는 이들이 모두 자신을 죄인이나 취급하며 지금의 고난이 범죄함으로 인한 것이다 단정짓고 있으니 억울할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예를 들며 결국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뿐 아니라 자신이 당하는 고난까지도 책임이 있으신데 왜 고난당하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단정 짓는지 그것을 항변하고 있습니다. 욥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겪고 고난도 겪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대처와 반응은 달라질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지식은 지극히 편협하였기에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세 친구들은 욥을 진정으로 위로해 주지 못할 뿐더러 죄인이라 정죄하기에 급급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해 편협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다 알지 못한다면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다 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슬픔을 당한 사람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착한 사람이 단명하고 악한 이는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사는 것부터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는 것, 불의한 이로 인해 착하게 살던 이가 심각한 피해를 당하는 일,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존재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욥의 말과 같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면 그것은 대체 왜 그런 것인가 질문하게 됩니다. 종교개혁가 깔뱅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 안에 악도 결단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있을 때 비록 이유를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역경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알며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왜 그렇게 많은 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과 같이 정말 모르겠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과 방식이라고 하여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추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심각한 신경계 질환이라는 진단을 받고 결국 병으로 세상을 떠난 데이비드 얼랜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생전에 하나님이 당신을 고쳐주리라고 믿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 질문에 이런 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극히 선하시며 온 세상과 그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신다는 것을 굳게 확신합니다. 그분이 나를 치료하길 원하시는가? 라는 질문에 나는 답할 수 없습니다. 나의 신앙은 하나님이 그분의 선하심을 증명하기 위해 이렇게 하실 것인가, 아니면 저렇게 하실 것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참되심에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분의 신앙이 참 아름답다 생각됩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꼭 알기를 원합니다. 곧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얼랜드라는 분의 고백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질병이 고침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주어진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고난의 원인을 찾기보다 혹 해답이 없어도, 이해할 수 없어도 견디고 살아내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 또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더큰 계획 속에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당장 눈앞의 어려움을 바라보며 그 원인과 해답을 찾기보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를 세우신 자리, 그 자리를 잘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욥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끊임없이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서감을 믿습니다. 욥과 같이 저희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 다 알지 못하지만 또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더큰 계획 속에서 이루어짐을 믿고 당장 눈앞의 어려움을 바라보며 그 원인과 해답을 찾기보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세워주신 자리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